5월을 계절의 왕이라 그러죠. 계절의 왕 5월 첫 주일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어린이들은 복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이 복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또 복받도록 인도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 중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지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들어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부유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자녀를 뭐라고 그러죠? 부유자식이라고 그러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챙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 잘 모르죠.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자녀를 부리는 것은 파렴치한 사람이죠. 어떻게 낳은 자녀인데 그 자녀를 어떻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최대의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기대도 첫째는 건강해야죠.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돼. 둘째는 건강하면 또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뭐죠? 공부 잘해야죠.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소망입니다. 자녀가 또 장성해서 결혼을 해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게 되기를 원하고 또 사업을 해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의 진심어린 마음이에요. 진심어린 마음. 또한 부모는 희생정신이 있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불사하고 해내고 맙니다. 우리 부모들 가운데 자녀를 못 살게 하거나 자녀가 저주를 받아서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도 입지 못하고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해서 집을 장만하고 땅을 사고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학교를 세워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아버지가 의사인 경우는 그 자녀에게 병원이나 의사의 직업을 꼭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물질을 물려주기보다는 지식을 물려주는 부모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 자녀가 그 물려받은 재산을 간수하지 못하면서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고 방탕한 생활하여 마지막에는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라도 자녀들은 훌륭하게 학교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죠. 바로 지식을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은 취직을 하려고 해도 뭐 학력과 경력이 최우선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요소죠. 많이 배울수록 승진이 빠르고 보수도 많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물질보다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보다도 또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했지만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뭘까요? 그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온갖 가치관이 범람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10대들이. 그러므로 이러한 세대에 정말 위대한 부모는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앙을 속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부모입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합니다. 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보다도 지식을, 지식보다는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는 위대한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교육의 축복이 뭡니까? 신앙교육의 축복. 아이 때. 이 아이 때라는 건 10대를 말합니다. 10대 딱 벗어나면 청년에 해당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청년에게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청년 되면 벌써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의 가치관을 집어넣어도 잘 안 됩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은, 10대에 형성된 사람은 부모의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만은요, 안 그래요. 자기 갈 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아이 때, 성경은 아이 때라고 말합니다. 아이 때 교육받은 신앙은 평생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청년이 되어도, 중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신앙의 길에서 안 떠난다는 것. 여기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란 자녀라는 것은 자녀들인 아이들이 바른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과 태도를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 또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뜻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을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일 때, 어릴 때, 즉 실제적으로 유아 때와 10대 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 때. 청년이 되면 이제는 뭐 대학도 가고 이러면요, 말 안 들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요, 생각이 딱 견고하게 자리 잡는 때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벌써 대학에 들어가고 혹은 취직을 해서 사회에 발을 들어놓는 20대가 되면요, 부모의 교육의 범주에서 벗어난 데도 가언이 아닙니다. 20대가 되면 아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때와 10대 때, 아이일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놓으면 그게 생각 속에, 인격 속에,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 남기 때문에 평생 늙어도 그 바른 믿음과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때 교육받은 신앙은 평생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그를 지켜줍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유대인의 세마 교육의 말씀인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법도라. 가르치라고 주님 명령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안 가르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르쳐서 죄가 되면 그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이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심령이 죽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법도와 명령과 하나님 말씀을 주니 이것을 잘 가르쳐 그래야 네가 잘 되고 생명 길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삼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시는 같이 덫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모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식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 가르쳐야 예. 이거 소홀히 했다가는요, 큰 화를 당합니다.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적 환경 때문에 소홀히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네가 누워서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랬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말씀을 강론해 주라고. 예. 이거는 말씀의 뜻을 풀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라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라. 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라.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놔라. 떠나들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이시죠. 아, 그래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하는 뭐 세상 중심으로 아니에요. 말씀의 온 세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야 되겠나? 천만해요.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럼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나요? 아니요.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실제 생활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매주에 선포되는 설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삼대게 만드는 곁줄이에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식사 시간에 집에서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둘러 앉았을 때, 또 가족끼리 어디에 갔다든지 길을 갈 때, 여행을 갈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 누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잠잘 때죠. 잠들기 전에, 또 일어날 때 아침에, 이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행동도 가르쳐야 하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요, 청소년도 포함되겠지만은 연주자들이 악기를 자신이 연주하는 것보다도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연주곡을 들을 때가 더 많고요, 구경할 때가 더 많죠. 직접 연주하는 것보다도, 그죠?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요, 직접 운동 선수가 돼서 참여하기보다는 관람할 때가 더 많죠. 가정에서도요, 집안 일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여러 가지 보고 구경하면서 자라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주도하는 일은 거의 없죠. 이런 생활 구조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구경꾼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구경꾼이죠. 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의 주된 소명이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의 주된 소명, 그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냈느냐, 주었느냐, 그것은 네가 가진 신앙을 이 아이들한테 전수해주고 훈련을 시켜. 훈련을 시켜. 그래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죠. 시간이 없어서 어찌 사십니까? 그렇게 자식들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서 빌딩이나 몇 개 만들어 놨습니까? 부모의 핵심 사명을 오늘 여러분 깨우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모된 사명을 깨우치고 실천한 부모가 거의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저 아이들을 낳아서 방치해놓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아니란 사상에 젖어있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 아닙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식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인이 돼도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성인이 된 상태가 여러분 자식, 여러분들이 어릴 때 교육시킨 그 결과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인터넷, 핸드폰, SNS에 다 빼앗겼습니다. SNS. 사실 핸드폰 가지고 살죠. 그런데 이 핸드폰, 텔레비전, 인터넷 이것은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포함된 것이 가족이죠. 가족 계획 이것을 자녀들과 함께 세우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요.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네. 부모가 더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되겠죠. 은혜를 받으려면. 네. 네. 은혜를 나누고요. 또 집안 일도 같이 해야 그 과정에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불효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의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불효자식은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성공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성공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왜? 부모에게 불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복 안 줍니다. 불효한 자식에게. 하나님 복 주면은 다 불효하게. 아, 모르겠어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부모를 반역하고 부모에게, 부모를 못 살게 굴었던 이 불효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을 잘 됐면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그 힘겨운 효도를 하겠어요? 안 되게 만들어야지. 그게 하나님 법 아니겠어요? 네.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났는데 부모를 감히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그 가문에 보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계곡의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먹을 것이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눈을 파먹어버리겠다 까마귀가. 제가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성경에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렇대요.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느낀대요. 자녀들 부모와 함께 할 때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느낀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니까 지혜도 더 생기게 되고요. 사람이 똑똑하게 발전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미디어 시대, 이 SNS 시대 현대는 자녀들에게 이 건설적인 지침을 부모가 또 줘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 하면 안 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하도록 허용을 하는데 허용해 줘야 되는 거고 하는데 지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침을 부모가 지침을 줘야 돼요. 이걸 그냥 방치한다든지 또 뭐 못하도록 금한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금한다고 해서 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속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자기의 유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모가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지침을. 그래서 그 지침대로 자녀들이 스스로 현명하게 미디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물론 부모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더라도 자녀들을 완전히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적 인생관, 가치관, 기독교의 세계관과 윤리를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거 안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안 가르쳐 주면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 세 속에 입술려 가죠. 부모가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잘 키우려면 무장을 가정에서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 깨우치고 그대로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서 부모가 다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린 주일인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디어를 탐색할 때 자기가 뭐 보려고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탐색하잖아요. 그때 의식적으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생각이 나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신앙적 양심으로 죄악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의 통찰력으로 자신들이 창조된 목적과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미국의 한 100만 장자에게 기운 독자가 있었습니다. 100만 장자는 아들의 18번째, 18세, 만 18세 생일날 때 생일 선물로 수백만불의 재산을 물려 주었습니다. 수백만불 엄청나죠.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부모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고 30세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털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뻔한 거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내 아버지가 1달러도 주지 않고 내 쫓았던들 내가 오늘날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버지를 원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요 그 원망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게 됩니다. 백만 장자는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길인 줄을 알았지만 사실 그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요즘에 많은 젊은 부모들은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과 자식을 못받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과 자식을 복받게 만드는 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고 형통한 삶, 잘나가는 소위 잘나가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아보세요. 말씀 버리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래서 빈털터리가 돌아왔을 때는 병들고 뭐 이래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장애인이 돼서 돌아오면 이미 때를 넣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기가 어렵다면 매주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먼저 깨우쳐서 이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믿습니까? 그러면 우주가 돌아간 질서는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 아세요? 성경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원리로 돌아가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돌아가는 법칙에 우리가 순응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불신자는 이 옆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돌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섭리대로 같이 잘 돌아가게 있습니다.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감동해서 선포된 오늘 주일의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한 주간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이걸 마음의 자식이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다시 강론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잘 듣고 깨우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이 때에 받은 신앙 교육은요 평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가게 돼요. 절대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그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게 되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믿음이 가정에서 자랐는데 집사님 가정에서 자랐는데 권사님 가정에서 자랐는데 장로님 가정에서 자랐는데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믿음 생활 안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구멍 신앙 보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라는 신앙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안 하면 안 된다는 이 믿음의 의식이 잘 박혀 있다면 교회를 떠나라 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교회 떠나지 말라고 떠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나오지 말아 해도 교회 나오게 되는 신앙이 이 신앙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분노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교회생활 잘하도록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어릴 때 받으면 평생을 떠나지 않도록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곧 하나님이 되셔서 지켜주십니다. 네. 내가 따라서 지켜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는데 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간섭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녀는 자녀들의 자기의 독특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지켜줘야 되나요? 부모가 아니에요. 말씀이 지킵니다. 그 신념 속에 생각 속에 인격 속에 새겨진 생명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간질과 복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일 말씀을 심어줘요. 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네. The Bible 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66권 오늘 이 말씀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아이 때 가르치라. 네.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목사에게? 아니요. 가정의 부모에게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네. 그 말씀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강론하고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움이 있겠죠.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러나 자식이 믿음 떠나서 여러분들 애매기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떠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힙이 파고 간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천배 나을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녀가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